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든 설교가요, 당연한 말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올 한 해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은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듣습니다. 근데 조금만 마음을 낮춰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당연하지만 내게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설교가 새롭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 사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치인은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펴기 위해서 대중의 귀를 장악하려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자기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뒤적거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 조금이라도 확장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사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아마도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라면 다 이 목적의 한 단편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양육 훈련을 받아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크고 작은 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세상이 볼 때 교회가 왜 맨날 저렇게 싸우냐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표가 나오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안에 편당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시에 이 터를 잡고 있는데 이 고린도시는 그리스의 중남부의 항구 도시예요. 로마 시대 때는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아주 대도시였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흥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하였고 동서의 접경지대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서 서로 각축했었습니다.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아서 고린도 양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고등 종교나 도덕이 없으니까 물질은 풍요한데 정신이 빈약하니 사람들이 많이 향락에 젖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하면은 향락을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에 들어와서 2년 동안을 전도를 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도시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로 치면은 대형 교회를 이루게 돼요. 아주 다양한 문화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유난히 영적인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만도 방언, 병고침, 예언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은사까지 15가지의 은사가 이 교회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충만하고 정말 은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여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많고 열심히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은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신령한 교회, 성숙된 교회, 영적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반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너희들을 대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유가 뭐냐? 그 뒤에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다툰다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령한 일 한다고 모여서 서로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개바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사람 따르지 않아, 또 자기들은 그리스도파다 해서 파당을 만들고 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이 질문이 되지요. 왜 그럴까?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재능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인 잠재력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서로 좋은 일 한다고 모여가지고는 저렇게 다툴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겁니다. 뭐냐? 이들이 목적은 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자기들의 내면의 정서를 전혀 살피지를 않는 겁니다. 내면의 정서,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내면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서 전개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같이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웃으면서 추운데 속옷도 같이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황금률의 실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주제로 묶여 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편의 삼아서 장절을 나누면서 13장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실은 12장부터 14장은 한 통입니다. 12장이 영적 은사의 목록이 어떤 것인지를 쭉 말해주고 14장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은 13장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내면에 흐르는 정서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내면의 정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지금 실행하는데 내가 이거 실행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동기가 무언가, 어떤 태도, 어떤 분위기, 어떤 무드로 내가 지금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가, 이게 내면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의 분위기이고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내면의 정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에 흐르는 이 내면의 정서가 뭐냐? 꾸짖음이냐? 아니면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사랑을 목적으로 하며 사랑이 마음속에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내면의 정서예요. 봉사사역을 한다.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지? 이것을 어떤 분위기로 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게 내면의 정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안에는 어떤 정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옳아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내면의 정서인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의나 정의나 진리 이런 것들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런 가치 있는 정서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끌어가는 정서인 분도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아주 일을 하도 냉담하든지 염려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늘 깔려있다든지 어떤 것이 더 안전한 것이지? 이거를 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구심이나 의혹이나 의심이 내면에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오늘날의 현대 문화의 경향 얘기를 하면서 음모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람들 안에 의구심이나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말해주는 이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 안에는 아홉 가지의 사람을 지배하는 주된 정서들이 각 사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서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나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그 내면의 정서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 이걸 말씀합니다. 동기도 목적도 그것을 할 때의 내면의 정서와 분위기도 사랑이어야 한다. 도전이 들어오지요. 각자에게 우리가 묻게 되지요. 나는 지금 그런 정서로 살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표지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생애 33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생애입니다. 그것의 최정점이 십자가이고 그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됐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사랑의 영인 성령을 내가 받아서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교회에는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사랑이 내면의 정서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세문학교에 왔을 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 표 속에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이거 합시다. 사실은 그거는 표어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내면의 정서, 사랑이 자연히 흘러넘치는 것이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어리숙해 보여도 교회는 사랑이 흘러야 돼. 그런데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고 예수를 믿어왔다는 얘기지요. 조인이라고 주님 섬긴다고 모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놓쳐왔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속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당시 헬라 문명에서는 아주 독특하고 희귀한 언어였습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썼는데 히랍 고전에서는 딱 네 번밖에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요. 히랍어에서 사랑이 네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필로스, 친구간의 우정, 그 다음에 스트로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아가페,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아가페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쓰지를 않은 거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의도적으로 바로 이 아가페를 사랑으로 썼어요. 왜냐? 이 아가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질적 형질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 때도 이 아가페로 사는 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무려 116회 이 아가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세 가지 사랑과는 결이 다릅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매력이 없어지면 이 사랑 끝이에요. 필로스,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취미나 기호나 문화나 성향이나 정치적인 신념이나 여러 가지 자기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서로 우정을 나눠요. 이 코드가 달라지면 우정은 거기서 끝입니다. 스트로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지요.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인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하네. 간단히 얘기하면 왜 그 사람을 사랑하냐?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붙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나와 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환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노예제 사회에서 백인이 흑인을 존중해주고 자기하고 동일하게 여겨주는 그런 깨어있는 백인들이 있었어요. 왜냐?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일자라도 내가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환대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에서는 피부색이나 계층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민족적인 차이나 국경이나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을 아가페에서는 뛰어넘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모여서 한가족을 이룬다. 교회는 만민의 교회이다. 이게 아가페 사랑을 지금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세상에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내면의 정서가 아가페여야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도님들, 여기 이 사람의 방언 할 때 이 방언이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그러거든요. 원어의 뜻이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언어다라는 뜻이에요. 방언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속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언을 누군가한테 배워서 하는 방언이 있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진 경우가 있어요. 후자인 경우가 바로 글로사예요.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께 직통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해 보이고 얼마나 신비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 언어로 말을 하고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안에 무슨 정서가 흐르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 사랑의 정서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나를 죽이는 말인지 분별해 봐야 돼. 특히 오늘날 같이 아주 혼란된 시대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장악하려고 하는 말을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하냐?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랑이 들어있나요?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정서로 말합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을 집어넣고 누군가에 대한 의구심과 적개심과 증오를 조장하며 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움직이게 만듭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요, 이런 면에서는 사랑과는 거리감은 그릇된 정서를 사람에게 조장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히틀러가 그 탁월한 언변으로 독일 민중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가 했던 모든 주장은 마귀의 말과 같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둘째로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2절 말씀은 네가 하는 신앙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봐라 이 뜻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엄청난 영적 권세죠. 예언하는 영적 권세가 있어 모든 비밀, 즉 하나님의 계시를 알 정도의 그런 비밀을 꿰뚫어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꿰뚫어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영적인 권세가 있고 영적인 뭔가 신비한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안에 의외로 이 사랑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온갖 은사운동을 하면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은사는 좋은 것이에요. 기도원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신령해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언을 하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마음속을 끄집어내서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사람을 보는 눈빛은 냉담해. 그래서 말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반말을 툭툭 하고 함부로 말을 해요. 왜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한 수 위야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빛을 보면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요. 바울이 볼 때는요, 이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즉 헛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본질은 사랑인데, 영성은 흐르는 것인데, 이 사람이 흘러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nothing,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아주 귀 기울여 들을 대목이에요. 개신교는 믿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봐요. 사랑으로 의롭게 된다고 보지 않아요. 사랑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인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바울이 볼 땐 그 믿음의 형질이 어떤 형질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경건을 추구한다. 그 경건이 무슨 경건이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경건이어야 돼요. 이 경건은요, 결국 사랑을 이루는 경건일 때 이게 참 경건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인격이 된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경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되게 한다. 근데 하나님 영광되게 한다 그러면서 서로 이것이 영광이다 저것이 영광이다 하고 싸우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광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사랑이 빠지면 그거는 바리새인의 것입니다. 셋째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자기 것을 다 내어줘서 구제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 자체가 엄청난 사랑의 행위인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가능하냐. 바울이 볼 때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행위는 분명히 사랑의 행위예요. 분명히 행위는 자비와 자선의 사랑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정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타자를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제하고 내 것을 내어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할 때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 같다?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네 내면의 정서가 사랑이 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 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표어를 정하면서 많이 머뭇거렸어요. 신학적인 순서가 작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였기 때문에 올해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여서 이 표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머뭇거렸어요. 왜냐? 나도 이렇게 사랑하지는 못하는데. 가끔씩 사랑하는 마음이 일기는 하지만 내 사랑의 정서가 보편적으로 늘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결론이 뭐냐?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나 같은 죄인이 누군가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내가 더욱 그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올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 마음이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없는 것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사랑이 없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신앙 뜨겁고 그리고 탁월한 영적 능력 가져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지금 가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라는 얘기지요. 너희들 안에는 없는 것 아니?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해왔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차가워, 우리 교회는 따뜻하지 않아 라고 밖을 보면서 말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말했지 내 안에 이 사랑 없는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나요? 오늘부터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의 정서로 내가 해야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사랑의 정서로 내가 말하도록 훈련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저께 있었던 일 하나 작은 일이었지만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들어갈 원고를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마무리를 하면 인왕산을 바람을 쐬러 다녀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아마도 못 받았나 봐요. 그리고 메시지가 와 있어요. 택배 기사인데 소포를 배달하려고 보니까 동호수가 안 찍혀 있더라고요. 몇 동 몇 호냐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몇 동 몇 호 산다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지방을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소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경비실에다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전화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주소도 제대로 안 적어 놓으시고 콜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찬송가 소리만 들린다고. 아, 찬송가 소리 들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와서 내가 배달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화내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좀 내가 고객인데 좀 심하다 싶어서 아이 제가 주소를 잘못 적은 것도 아닌데 조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네요 하고는 밑으로 깔아앉히면서 톤을 낮췄지만 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맞받아치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아파트 옆쪽에 있는 농협 근처래요. 한 시간 정도 여기서 계속 배달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그리로 가겠다고 하고 산을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 사람이 찬송가 소리만 들린다고 하는 말이 자꾸 귀에 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 거구나. 또 내일 설교가 사랑인데 이 설교하고 지금 전혀 다른 마음이 일어나니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참 제 마음이 그러네요. 기도하면서 농협 쪽으로 걸어가는데 순간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제 안에 팝콘이 익어서 탁 튀어오르듯이 딱 인상이 찍히는 거예요. 저는 은혜라고 봐요. 그래 이 사람 추운 한파에 지금 택배 왔는데 보니까 주소는 어딘지 제대로 안 찍혀있지 전화는 안 받지 전화 벨소리에 찬송가 소리만 울려대지 아 짜증이 났겠구나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순간에 제 안에 살짝 짜증이 같이 맞받아치면서 올라왔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사랑의 정서가 흐르게 하자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날 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추운데 돌아가면서 마실 수 있도록 대추차 같은 거 한 잔 줘야지. 그래서 전통차 집에서 대추차 한 잔을 사서 농협 앞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사람도 그 사이에 좀 마음이 누그러졌더라고요. 저한테 웃으면서 건네지 아마도 거기에 제가 아마도 이 피드백을 아주 못되게 남길까 봐 걱정했을 수도 있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추운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거 추우신데 돌아가시면서 드세요 하고 내밀었더니 본인이 짜증냈던 게 겸연쩍었던지 막 손살에 치면서 항상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받으세요. 제가 일부러 사온 겁니다. 따끈할 때 드세요 하고 말해주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뻐요. 작은 사건이었지만 승리했구나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사랑의 정서가 흐르게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에게 오늘 저는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퍼올리다 이미 고갈되어서 인간적인 사랑은 끝이 났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의 영인 성령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이건요, 쓰면 끄집어내진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써서 그렇지 퍼올리면 끄집어내주세요. 점점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점점 왕성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존재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의 정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일하지 말고 그렇게 일을 하며 말을 하며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내 내면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십시다. 내 안에 이 정서가 주님 기뻐하시는 정서인지, 독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분노와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냉담하며 낙심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살피셔서 사랑의 정서가 아닌 것이라면 몰아내고 주님께 사랑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우리 주님 때문에 발걸음 가벼운 인생길 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사랑의 강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 하니 물은 시퍼렇게 깊어 보이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내 영혼의 배는 없으며 노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하시나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 안에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의지하여 강가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사랑의 정서가 솟구치게 하시고 내 형제자매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끊임없이 보내는 의구심과 의심과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의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주님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며 내 인생을 머금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